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이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물론 본문 자체에는 이것이 비유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타나지 않지만 15장 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잃은 양을 찾아나서는 목자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 이런 비유들이 이어지고 곧이어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비유임에 틀림없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비유를 특별히 사용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을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살갑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재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비유를 청자 편에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2000년의 간극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유를 때로 이해할 때가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비유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는 제일 어려운 비유이긴 하지만 그러나 당시 청중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은 이 비유가 참 어려운 비유여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 비유의 내재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비유와 관계된 많은 난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지요. 불의한 일을 옳다고 하는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이용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는 것 아무래도 이상하게 보이지요. 특별히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것, 이것을 칭찬하는 것, 더더욱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유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이 비유의 내용, 스토리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이나 혹은 뭐 대감집 뭐 이런 데 사는 관리들, 벼슬아치들은 집사를 두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재산들을 관리하고 이러저러한 사무들을 그들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청지기는 대개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청지기가 다름 아니라 주인의 재산, 재물을 관리하는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부여받은 청지기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주인의 재산이 추기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허비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전해들은 주인이 청지기를 부르죠. 내가 듣자니 내 재산을 잘 관리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커녕 오히려 허비한다, 낭비한다, 축을 낸다라는 이 소문이 들리는데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본문에 보면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이 말은 이 청지기가 뭐 입이 열 개에서도 할 말이 없다고 말이죠. 유구무언입니다.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최후 통첩을 하지요. 이제 네가 했던 사물을 세마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회계장부를 넘기라, 반납하라 하는 뜻으로 이해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회계장부를 건네받는 것이 상례죠. 일이 이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 청지기가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면 살아갈 일이 막막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의 내용은 아마도 이 장부를 가지러 가는 도중에 자기 혼자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말로 보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죠, 그죠? 명색이 그래도 부잣집에 청지기로서 역할을 했던 내가 이 빌어먹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렇다고 이제 나이 든 내가 땅을 파서 벌어먹자니 그것도 의치 않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청지기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 누가 이 청지기를 또 고용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거듭하던 중에 청지기가 묘안을 떠올렸는데 그 묘안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직분을 그만두기 전에 빚진 사람을 불러서 그 빚진 사람의 빚을,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이고 이렇게 되면 자신이 직분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뒤를 봐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둘러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 얼마나 빚을 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빨리 50이라 쓰라 해서 50마를 탕감해 줬습니다. 또 한 사람을 불렀죠. 당신 얼마나 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여기 빨리 앉아 80이라 쓰라 하고 20석을 또 탕감해 줬습니다. 대개 이 돈은 한 500데나리온 정도 돼요. 밀 20석이나 기름 50마를은 환산하면 한 500데나리온 정도 되죠. 1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값이 된다는 거 아시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년 뭐 한 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빚을 그냥 탕감해 준 것이죠. 얼마나 일을 빨리 진행했는지 빨리 쓰라 이렇게 말하죠. 왜 빨리 쓰라 그랬을까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사실이 주인에게 알려지면 김새를 채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장부를 이제 갖다 주면 자신이 하는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일도 실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일을 하도록 독촉을 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 주는 일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생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농사가 너무 안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탕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행동을 이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무들을 청지기가 평소에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완전히 해고되지는 않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챘겠죠. 만약에 채무자들이 이 청지기가 해고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한다라고 했다면 이 채무자들이 이런 청지기 행동에 대해서 의아심을 품었을 것이고 빨리 증서를 찢어버려 이렇게 쓰라라고 할 때 아마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은 빚을 탕감받아도 만약에 그 사실이 주인에게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다시는 소장농으로 그 사람을 쓰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큰 피해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빚진 사람들은 당연히 주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청지기가 아직까지 그 사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지기에 대해서 그 청지기의 사무협조에 대해서 협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청지기가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당연히 이 일을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하 중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안 그래도 축을 냈는데 또 이렇게 나가기 직전까지 이런 식으로 축을 낸다면 그냥 내보내려고 그랬다가 아마 형사고발을 조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주인이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그 일을 매우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면 이 주인이 칭찬을 했고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이 비유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항상 우리가 비유를 이해할 때 비유가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적용을 하면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알레고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여관에 갖다 맡기면서 두 랩돈을 줬잖아요. 그래서 옛날 교부들이 두 랩돈은 구약과 신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풀었는데 그런 식으로 풀면 성경이 완전히 이상하게 되죠. 그리고 요가는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하나의 요점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자신의 직분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고 부정직하게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이유,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유는 그가 부정직했기 때문이 아니죠. 왜 칭찬했는가? 자신의 직분이 빼앗기게 될 그날을 염두에 두고 현명하게 그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칭찬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그게 과연 윤리도덕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민첩하게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으로서 주인이 바로 이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입니다. 또 윤리적으로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칭찬하는 또 하나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사실은 덕목으로 볼 때는 옳지 않은데 칭찬했던 그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열처녀 비유죠. 신랑이 오는데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죠.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들이닥쳤죠. 그러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좀 구워달라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워줘야죠.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니 시장 가서 사다 써라 라고 말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 다섯 처녀를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거 뭘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뭐 구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덕목을 가지고 뭐 다섯 처녀가 좀 이기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을 보면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도 칭찬하는 비유가 나타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뭐 홍길동이나 뭐 로빈훗 이야기 이런 거 아시잖아요. 선한 도둑 그죠? 네, 부자들을 털어서 가난 사람 나눠주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분명히 청지기가 한 행동 자체는 옳지 않은 일이었지만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을 한 것이죠. 무엇보다 주인이 칭찬했던 또 하나에게 이유가 있는데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이 일은 구약의 지혜와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 지혜로운 행동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어져서 애굽 왕 바로가 이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더 많고 강해진 이스라엘의 숫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죽이도록 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1장 10절에 바로의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려울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자 그랬죠. 이때 지혜는 뭘 가리킵니까? 이때 지혜는 좀 약삭빠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 것을 지혜롭다 그래요. 또 잠언 특별히 지혜서가 잠언 아닙니까? 잠언 30장에 보면 개미와 사방과 메뚜기와 도마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보통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자기 보호를 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리켜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들었는가 하면 아주 약삭빠르게 자신의 앞니를 잘 대비했다는 점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무엇보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종말론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의미를 항상 성경은 지혜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렇죠?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면 종말론적 자신의 삶의 종국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신뢰들이 나타나요. 어디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돈을 벌어보려 하는 자들아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네가 잠깐 보이다가 없으니 안개와 같다라고 말해서 자신의 종말론적인 삶의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현재를 결정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청지기가 칭찬받았던 것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염두에 둔 조처를 취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불의한 정직이 비유는 뭐 부정직하게 행해도 자기 앞가림만 하면 된다. 자기 앞길만 닦아놓으면 된다. 이걸 지혜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영적인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늘의 삶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지혜롭게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민첩하게 앞날을 계획하고 대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일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비유들이 있잖아요. 뭐 포도원, 분꾸미도 모든 비유들을 보면 다 주인이 있죠. 왕이 있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항상 청지기에 그 계산을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그 천국은 책임 물음이 있는 나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정황에 대해서 다 직고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따라서 청지기가 민첩하게 앞날을 대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교훈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장치들은 이 교훈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해요. 요점은 지혜롭게 자신의 앞니를 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의 성격은 이런 지혜로운 행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 좀 무식한, 죄송한데요. 우리 그 잘못된, 그러니까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분들은 보통 믿음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좀 무식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가고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다가 죽고 이런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상식적인 수준에만 있어서는 분명히 안 되고 또 상식만을 믿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상식의 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믿음이 지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지혜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냥 단순히 나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하루하루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다. 언제까지나 우리나라 이렇게 그냥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내 삶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지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것이요. 우리나라도 때로 위기를 맞닥뜨릴 수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관돼서 오늘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요. 대개 저를 비롯해서 안이합니다. 상당히 삶이 안이래요. 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을 그냥 고집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 개인적 종말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다루시면 우리 시대에도 정말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큰 고통과 어려움들이 전쟁도 혹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지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신자라고 하면 이런 때를 늘 염두에 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건강하고 언제까지 평안하고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이 칭찬은 보통 보시면요, 복음서에서 비유에 나타나는 칭찬은 항상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그게 칭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는 이 말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잘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처럼 지혜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 표현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잘못했는데 칭찬했다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말을 어떻게도 바꿀 수 있는가 하면 불의에 속한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의에 속한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 아닙니까? 불의의 원리가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뭐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도덕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보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칭찬을 받는가? 그것은 불의한 세상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자비로운 성품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뭐 기름 50말, 밀 20석 탕감해 준 게 나중에 주인이 알게 되어서 모르게 되었어요. 다 알게 되었잖아요. 이런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염두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려서 각각 50말, 기름 50말 그리고 밀 20석을 탕감해 줬던 것은 본인이 청지기가 함께 모시고 지냈던 주인의 성품이 매우 너그럽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잘못이 드러나도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주인의 성품에다가 사실은 모든 것을 내걸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주인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칭찬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주인이 너그럽고 자비로웠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즉 주인의 편에서 물질적 손해를 입었잖아요. 기름 50말, 밀 20석의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청지기를 칭찬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 청지기가 갖고 있었던 주인에 대한 믿음이 빗나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동의 농부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그것은 유명한 술탄, 술탄은 보통 왕을 가리키는데 유명한 술탄이었던 살라딘 제위 시절에 살인 판결을 받은 한 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죄인이 살인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형수가 내 평생 한번 술탄을 한번 알해나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뭐 죽을 목숨인데 그 소원 한번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관리들이 술탄을 한번 알해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형수가 술탄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저의 죄는 정말 큽니다. 그러나 폐하, 폐하에 자비하시면 저의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자 이 술탄이 그 사람을 무죄 방면시켜줬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것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비유는 불의한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1절에 보시면 이 비유가 누구한테 전해지고 있습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결국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것은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 자비하심의 성품을 알고 해고당한 이후에 자신이 살 길을 마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되는 거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없어지면 재물이 없어질 때도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곳으로. 영주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천국이지요. 그것으로 너희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비유도 그렇잖아요. 진주, 그 다음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땅, 밭, 어떻게 했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사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영생을 사지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귀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보배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정말 안다고 하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물질에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소중하고 나에게는 보화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아까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관용하고 너그러울 수밖에 없고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영과 진리라는 말로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오해해서 예배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아주 신령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로 섬길 수 없다.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그것은 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요.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늘 떨고 아끼고 그저 채우고 끌어모으고 그런 일에만 사용하면서 뭐 교회 와서 온갖 일을 다 한다고 해도 그는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자지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헌금을 그래도 하고 나는 그래도 어리고 힘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은밀하게 구제도 하고 또 후원단체 기부도 한다. 만약 이런 것으로 뿌듯해하는 분이 있다면 14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비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이 불의한 청지기 를 옳다는 이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뭐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뭐 피식하고 이제 비웃었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어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동기와 목적으로 만약에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고 또 또 그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아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또 그렇게 헌신해도 그것을 자기 위로 삼지 않고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준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종말론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그리고 돈을 또 좀 번 사람들은 재테크 그러면서 하여튼 어쨌든지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끌어모으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요. 그러나 교회적 필요와 또 이런저런 어려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피를 위해서는 내어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안녕과 평안을 도모하는 일, 레저와 스포츠, 취미생활 그런 데는 몇 백만 원 써도 아깝지 않는 이것은 정상적인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지혜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되 억지와 강요와 마지못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쁨과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둔 그런 결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마지막 날 자라다 중생된 종이라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는 이 귀한 초청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